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입니다. 북한 정권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미군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는 15일 발표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은 점증하는 지역과 세계적 위협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를 체제 생존을 위한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핵무기를 탄도미사일과 통합하고 핵무장한 미사일이 안정적으로 기동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궁극적인 작전 목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간 북한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기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도 할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미국 본토에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끝으로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 뒤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를 폭파하며 이곳이 영구 폐기됐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정보국도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기반 시설의 일부 해체는 가역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후에도 우리는 영변과 다른 핵시설 등지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계속 관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WMD 비축량과 운반 체계, 생산 능력을 모두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은 억지 전략의 핵심인 미사일 전력의 훈련과 개선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이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세계가 비하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역 식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의 메시지는 전 세계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의 경고에 이어 나온 겁니다.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분쟁과 이주,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경제 악화 등으로 기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 중엔 난민들과 분쟁으로 국내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는 특히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전 세계 기아 인구가 2억 명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도 지도자의 국정 운영 실패로 많은 국민이 기아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등 5개 주요 유엔 기구는 지난 7월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42%인 1,09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한국과 중국이 태평양 전쟁 침략의 상징으로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가을철 제사에 맞춰 공물을 봉납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할 계획은 없다며 중국,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재임 때는 참배 대신 공물을 바쳤지만 퇴임 후 처음으로 이날 신사를 직접 참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논평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신사에 일본 지도자들이 공물 봉납이나 참배를 한데 대해 깊이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이 내일 북한은 오전 중에 차차 흐려져 낮에 평안도와 황해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함경도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5에서 20mm, 황해도는 5mm 안팎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도에서 1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2일 백악관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한 동맹관계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미국과 한국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동정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회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서훈 실장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미국과 한국의 회동 성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먼저 그 이번 회동에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이 최근 들어서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북한에 번번이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은 주적이 아니다 이런 말도 또 같이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그리고 남북 간 대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큰 틀에서는 현재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이고요. 또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두 외교 안보 정책의 수장들이 만난 목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외교 분야의 미국과 한국의 사실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조치로서 종전선언, 한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포함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을 경우에 제시할 좀 더 구체적인 카드에 대해서 논의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얀 안보실장이 만난 이후 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각각 성명을 냈죠. 네, 그런데 양측의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백악관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서 이제 백악관과 그 청와대가 각각 그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강조점이 좀 틀립니다. 청와대의 그 보도 자료를 보면 미국 측은 북한의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미국 측의 그 진정성을 재확인했으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협상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그 내용을 있는데요. 반면에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진정성에 대한 그런 그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백악관은 북한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그 단계적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좀 틀리고 아예 그 항목이 없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서훈 실장인 또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전날 그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 종전선언, 제재 완화, 비핵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 그 양측 성명 어느 쪽에서도 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그 이상한 그런 부분인데요. 해석을 해본다면 미한 양측이 그 서훈 실장이 말한 대로 그 종전선언, 미북 대화 재개 방안, 제재 완화 이런 문제 등을 논의했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뭐 제재 완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이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방안을 설명을 하면 백악관이 뭐 결심을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종전선언만 하더라도 국방부도 관련이 돼 있고 미국에서 국무부도 관련이 돼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심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발표는 그것이 빠진 것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실제로 어떻게 그 회동이 이루어졌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청와대는 성명에서 미국 측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 양측이 미북 대화를 다시 하는 조건을 논의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요 그 의제는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크고 또 좀처럼 그 좁혀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협상 테이블에 양측이 지금 상황에서 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또 최고 관심사인데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논의가 됐을 거고 이 발표로서는 어쨌든 계속 미국 측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조건 없는 만남 여기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고 있지만 내용들이 아마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훈 실장과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부단하게 그 북핵 협상 수석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그것도 여러 차례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할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지만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니까 사전에 말하자면 일종의 그 전략 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상 카드가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공개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 재개의 조건을 논의한 것은 분명할 텐데도 그 설명에 대해서는 언론에 특별히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서훈 실장이 북한의 의중을 미국 측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한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말 들어보시죠.
안보실장이 방미를 하게 되는 그 의도는 미국과 이제 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추정컨대는 북한과의 여러 경로를 통한 협의를 통해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가지고서 미국 쪽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일 서훈 실장이 실제로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다면 이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것은 그 북한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북 협상을 할 테니 가령 뭐 장관급, 고위급 뭐 인사를 해서 언제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치면은 미국이 이것은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그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제에게 이제 그 선결 전제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제재 해제, 또 하나는 그 적대시 정책 철회 이런 건데,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같은 걸 보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연구 중단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실제로 그 북한이 이런 것을 이번에도 대화제의 그 전제 조건으로 그런 내용으로 그 메시지를 보냈다면 미국으로서는 이건 상당히 이거 수용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종전선언 문제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얼마 전에 그 입장을 바꿔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만일 이번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도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으니 미국도 언제 어디서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자, 만일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런 신호를 보내온다면 그야말로 백악관은 물론이고 국방, 국무 다 나서서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고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미국이 상당히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어떤 형태로 이제 표면화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혹시 이 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언급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공식적으로 미국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그 잘 알려진 입장이지만 미국이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여기에서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 내용은 바로 제재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제재 일부 완화나 해제를 요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라든지 제재 완화는 종전선언보다도 훨씬 더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그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재 문제는 상당히 입장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거일지라도 그것을 선결로서 제시를 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조건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 재개가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말하자면 일종의 타협 안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제재 완화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제재 완화를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말하자면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임 그런 입장하고는 달리 제재 완화도 비핵화 조치의 상응 조치로서 포함할 수 있다라는 단계적인 그 비핵화 협상 얘기를 계속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측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 북한에 대해서 이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죠. 이 미국 대화가 다시 진행되려면 이 미국이 어떻게 나서야 할까요?
네, 양측이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두 가지 그 선결 조건, 제재 해제와 이제 적대시 정책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측 사이에 그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상당히 큰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교착 상태가 상당히 좀 길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북한의 입장,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좀 하면 그 대화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회담에서 내놓을 얘기를 먼저 어쨌든 그 선물로 내놔라. 그래야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마 상당히 좀 국제적 규범에도 좀 어긋나고 일반적인 그 회담하기 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도 조금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을 때마다 친서 이런 개인적인 어떤 외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제 돌파구를 열었는데요. 가령 미국이 먼저 뭐 제재 완화, 해제 이런 것을 약속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다든가 그러면은 오히려 뭐 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회담 그 재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그런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북한 모두 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북한이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삼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쉽게 말하면 미사일을 발사하지 마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은 사실 앞서도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 측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이런 도발 행위를 할 경우에 사실 대화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요. 또 이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수준의 그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불가피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대화는 물 건너가게 되고 긴장이 양측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더더욱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화가 재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대화를 위한 어떤 물밑 조건을 따지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 마당에 이 판을 깨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백악관은 국무부도 그렇고 이런 점을 북한에 계속해서 메시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북한도 오히려 지금 2017년 이후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은 자신들이 스스로 유예를 선언한 대로 다시 실험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화 협상에 판을 깨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제 서로 간에 상당한 관망 기간이 지난 만큼 조금 더 바짝 양측이 그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맞추는 그런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 만난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 수석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일련의 이런 꾸준한 움직임들 그리고 또 미 CIA 국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CIA 국장에 이어서 DNI 국가정보국장도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일련의 접촉들이 뭔가 물밑에서 동맹 간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깊숙하게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미한 양국이 이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문제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백악관이 밝힌 그 성명을 보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핵심 축으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국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1일이죠. 그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이 같은 그 태평양에서의 중국 문제, 당시 한국은 사상 최초로 타이완 해협의 그 평화 문제를 이제 성명에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은 이번 그 미한 안보실장 회동에서도 미국이 중시하는 항행의 자유, 또 인권, 또 남중국해 문제 여기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을 그 되풀이해서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요. 이번 서훈 설립원 안보실장 회동에서도 논의됐겠죠?
예, 서 실장이 앞서도 얘기 드린 대로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된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중요한 그런 의제로서 논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이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측에. 미국 측은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종전선언이 매개가 돼서 성사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북한, 중국은 이 종전선언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미국은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종전선언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남북한과 중국, 미국 이렇게 이제 4개국이 이제 당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4개국 입장을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좀 그 미온적이 아니냐 이런 그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그 21일이죠.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포함해서 벌써 세 차례 이상 그 종전선언을 하자고 이제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고요. 북한도 이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나도 참여하겠다 이런 그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미국은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연설 이후에 국방부 대변인이 이 문제에 열려 있다,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이 그 다기 때문에요. 긍정적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미온적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데요. 그래서 왜 미국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냐, 뭐 이렇게 보면은 전문가들 얘기를 따져보면은 미국의 그 국무부, 국방부 이런 그 전문가 그 관료들 쪽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종의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북한이 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일종의 그 계략에 말려드는 게 아니냐, 또 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종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미온적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따지고 보면은 종전선언 문제는 사실은 원래 미국이 처음에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1996년이죠. 당시 그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한반도가 아직도 정전 상태이니 이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4자 회담을 제안을 해서 4자 회담이 몇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하려면은 당연히 종전선언도 하게 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미국이 주도로 여러 번 그 4자 회담이 열렸는데 당시에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것이 결국 못 이루고 말았는데 어쨌든 시작은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에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램버트 부차관보의 말 들어보시죠.
President Moon's speech that he gave in New York about an end of war declaration is very similar to the speech he gave last year on that same topic.
네, 램버트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연설이 지난해 연설과 아주 비슷하다고 말했죠. 또 우리의 우려는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주둔이나 미한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북한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미국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선언되면 유엔 군사령부에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진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 일각에서는 이런 그 지적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 기자가 앞서서 언급한 대로 그 한반도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목에 이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평화협정이 되면은 사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거나 이런 주장들, 특히 유엔군 사령부 해체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북한이 이런 주장들을 폈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전선언은 사실 평화협정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누누이 공식적으로든 또 문서상으로도 강조를 해왔고요.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양해가 있다는 그런 그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에 앞서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또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치적인 어떤 선언에 불과할 뿐이고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이것이 주한미군이라든지 또는 미한동맹과는 무관한 사실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 조야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입장에선 이 남북한 정상이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정상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한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그 여러 그 언론 보도나 그런 것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 좀 기본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 4일이죠. 그 남북 통신선이 일단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남북 대화 재개 그리고 이를 근거로 남북 정상회담을 갖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추정을 해본다면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지금이 10월 중순이니까요. 11월, 12월 중에 남북한이 화상 정상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남북한 간에 정상 간에 이제 회담을 하고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갈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 주석은 당연히 이제 참여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에 만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게 되면 4개국 정상이 그 만나게 되는 이런 셈인데 4개국 정상이 바로 그 종전선언의 그 당사자 서명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같이 해버리고 핵 문제도 같이 좀 해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이런 하나의 그 정기로 삼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개연성이 뭐 큰 이런 좋은 방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역시 그 최대 큰 변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결심을 할지 이 같은 그것을 받아들일지 또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아직도 상당한 긴장 관계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움직일지 앞으로 상당히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미국이 최대 주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최대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라는 얘기도 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번에 미국이나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언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언급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국방 전람회에서 무기들을 전시해놓고 하는 상황에서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발언 자체로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도 얘기 드린 대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기보다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조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타진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전람회 연설에서 우리의 적은 전쟁 그 자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김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이 적이 전쟁이라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역시 이것은 그 종전선언을 포함해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일단 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협상 회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북한은 현재 그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렇게 계속 지금 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미국을 그 최대 주적으로 그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신도 나를 저 주적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거 왜 문제가 되냐 이런 하나의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주적 문제를 입장을 바꿔서 이번에 주적은 전쟁이지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상당한 그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역시 그 주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하고 별도로 역시 그 미국 또는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그 유화적인 제스처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연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무기 개발 또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걸 진정한 그 평화의 신호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연설을 하더라도 이번에 보면 무슨 ICBM 같은 그런 그 공격용 무기를 놓고서 이제 이걸 했으니까 이것이 믿기 어렵다. 아,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전략적인 그 변화가 아니라 일종의 아, 협상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전술적인 그런 언급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그 언급을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국무부가 김 위원장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뭐 새삼스러운 반응은 아니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밝히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그리고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 측과 만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대화 제안에 대해서 호응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종료한 지난 4월 말 이래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대화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한 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종전선언 문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연설의 배경과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초인들의 부지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경제 대번영을 누리던 시기인 1950년대 백악관의 안초인은 메이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항상 상냥한 미소를 잃지 않는 이 자그마한 최고의 대통령 부인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백악관의 안초인들, 오늘은 34대 도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인 메이미 아이젠하워를 소개해드립니다. 아이크는 국가를 경영하고 저는 양고기를 뒤집어요. 네, 메이미 아이젠하워가 한 말인데요. 사실 백악관 시절의 메이미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들이 있어서 직접 요리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요. 남편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는 동안에 자신은 백악관 살림을 돌본다는 뜻에서 이런 말을 한 걸로 해석됩니다. 메이미 아이젠하워는 손님 접대와 백악관 운영을 퍼스트 레이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는데요. 윌리엄 스나이더 아이젠하워 대통령 박물관 학예 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부가 같이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손님 접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대 어느 대통령 부부보다도 더 많은 국빈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메이미가 백악관 만찬에서 안주인 역할을 잘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개인 외교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메이미가 그런 외교에서 한 몫을 한 겁니다.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는 메이미가 군인 아내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을 때인데요. 덕분에 메이미가 예산 관리에 능했습니다. 그렇게 국빈 만찬을 많이 했지만 지출이 예산을 초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메이미가 직접 모든 식단과 행사, 여운 같은 것들을 감독했죠. 사회활동 담당 비서에게 맡기기보다는 대통령 부인이 직접 관장한 겁니다.
짧게 자른 앞머리, 반짝이는 푸른 눈, 사람들이 메이미 아이젠하워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모습입니다. 결코 사치하지 않았지만 자그마한 체구에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옷차림으로 미국에서 가장 옷잘 입는 여성 1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메이미 다우드 아이젠하워는 1896년에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이미네 집이 꽤 잘 살았습니다.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꽤 괜찮게 살았죠. 메이미와 다른 자매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버지 존 다우드가 38살 아직 젊은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운영하던 고기 도축 회사를 팔고 아이오와주에서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사했죠. 덴버 주변 산의 깨끗한 공기가 딸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메이미가 예비 신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미가 3학년 때 받은 성적표가 저희 박물관에 있는데 그걸 보면은 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별로였을지 모르지만 메이미는 무척 인기가 많았습니다. 성격이 밝은 데다 외모까지 아름다워서 남자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남자를 만났어요.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르고 응접실에 앉아서 노닥거리기만 하는 남자들한텐 이젠 진력이 났답니다.
1915년 가족과 함께 텍사스주의 겨울 별장에서 지내던 메이미는 젊은 장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부잣집 도련님들하고만 어울려왔던 메이미는 캔자스주에서 온 다소 거친 군인을 만나자 큰 매력을 느꼈는데요. 흔히 아이크란 별명으로 불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소위 역시 메이미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다시 윌리엄 스나이더입니다.
아이크와 메이미가 서로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이미가 워낙 사교생활이 바빠서 만나고 6주가 지나서야 첫 데이트, 그러니까 첫 산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이미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크가 메이미 가족과 먼저 친해졌습니다. 아이크가 똑똑했던 거죠. 메이미가 집에 없어도요, 그 집에 가서 가족과 얘기하곤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이크는 아들만 있는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메이미는 딸만 있는 부잣집 출신이라는 겁니다. 메이미의 어머니와 자매들이 아이크를 무척 좋아했고요. 메이미 아버지도 아이크를 높이 평가했는데 돈은 없지만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정직한 군인이란 점을 존중했던 거죠.
1916년 7월 19살 메이미 다우드는 6살 위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소위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이크의 고향인 캔자스주 에벌린에 가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걸로 신혼여행을 대신했는데요. 남부러울 것 없이 편하게 자란 메이미에게 박봉의 군인 아내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이젠하워 소위가 집에 일찍 들어오더니 장비를 꾸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메이미. 신혼인 아내를 홀로 남겨둘 생각이냐며 울먹였는데 아이젠하워 소위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겐 국가가 우선이라고. 아내 메이미는 그 다음이란 거였다.
네, 지금 1화에서 들으신 것처럼 메이미는 군인의 아내로서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과 잦은 이사를 견뎌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25년 동안에 28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박물관의 학예 담당관인 윌리엄 스나이더 씨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메이미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언제나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요. 갑자기 부대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장교 사택에서 살긴 했지만 아이크가 겨우 소위였으니까 가구도 별로 없었고요. 창문에 걸 가리개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메이미는 어디를 가든지 집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이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올 때 또는 멀리 근무를 나갔다가 돌아올 때 편안한 환경에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군인의 아내는 어떤 면에서 메이미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남편과 같은 계급으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메이미가 일찍 깨달았는데요. 남편의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저 콧대만 세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후배 부인을 돕고 보살펴야 하는 환경이었던 건데요. 파나마에서 지낼 때 메이미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군인 아내가 아프거나 임신을 하면 갈 만한 병원이 없었거든요. 메이미가 첫 아이를 성홍열로 잃는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대 안에 군인 아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대 안에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돈을 빌리고 해서 파나마 부대 안에 군인 가족을 위한 병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메이미는 건강 관련 문제에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익명으로 기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곤 했죠.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인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였지만 메이미 아이젠하워에게도 그랬습니다. 남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유럽에 나가 있는 동안 워싱턴 DC에 홀로 남아서 남편의 안전을 걱정했는데요. 또 남편과 아름다운 여성 운전사를 둘러싼 소문도 메이미를 괴롭혔습니다. 다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박물관의 학예 담당관인 윌리엄 스나이더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기간에 아이크가 메이미에게 400통에 가까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필로 직접 쓴 편지였죠. 무척 바쁜 가운데서도 아내에게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사실 아이크가 불륜에 빠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크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일부러 퍼뜨린 소문이었다는 증거가 더 많죠. 메이미가 한 말이 있는데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잃는다면 5분도 더는 같이 살 수 없었을 것이다. 평생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걸 보면은 메이미가 소문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편지로만 연락해야 하니까 많이 힘들긴 했겠죠. 메이미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워싱턴에서 다른 군인 아내들과 지내면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미군 위문협회 또 적십자사 활동에 참여했죠.
General of the Army, Dwight D. Eisenhower.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초대사령관을 거쳐서 1952년에 3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You like Ike, I like Ike, everybody likes Ike. 그리고 그 안에 메이미는 새로 백악관의 안주인이 되는데요. 메이미 아이젠하워는 누구보다도 준비된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훌륭하게 안주인 역할을 해냈고요. 또 백악관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백악관의 오랜 전통이지만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때 중단됐던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를 부활시켰는데요. 백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아이들도 참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종차별 행위가 없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전임 트루먼 행정부 때 백악관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메이미는 백악관을 이전 대통령들이 쓰던 물건들로 꾸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서 전임 대통령들이 쓰던 물건을 도로 기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백악관 물건들을 다시 들여왔고요. 백악관 차이나실에 역대 행정부 식기 가운데 빠진 것도 모두 채웠습니다.
1956년 미국 CBS 방송은 퍼스트 레이디 메이미 아이젠하워의 생일을 축하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국에 방영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 부인의 인기가 높았던 건데요. 하지만 메이미는 앞에 나서거나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국민들에게 늘 좋은 친구로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인 메이미 아이젠하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5대 퍼스트 레이디 제클린 케네디 편을 보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지역에서 살인 독가스 공격을 가해 수백 명의 어린이를 포함 1,400명 이상이 사망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이 공격으로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전에도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구타 지역의 독가스 공격은 그 끔찍한 참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개입하자 시리아 정부는 그 다음 달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화학무기를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협력해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사찰과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리아는 자신들이 신고한 화학무기를 제거한 다음에도 자국민을 겨냥해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정권은 화학무기 금지 기구와 협력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독립적인 조사를 방해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화학무기 금지 기구와 관련 기관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행한 4개의 화학무기 공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유엔과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공동조사에서 밝혀낸 4건의 화학무기 공격과는 별도 건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아사드 정권의 동맹국인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의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사드 정권을 돕는 러시아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법과 관련 의무를 지속적으로 어기는 아사드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시리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21185를 어기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경우 유엔 헌장 7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헌장 7조는 군사적 조치를 말합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이제 우리는 아사드 정권의 결의 위반과 관련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할 때라며 시리아 국민을 학살한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시리아의 항구적 평화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를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